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네.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새해 들어서는 뭐 물론 녹화분으로 인사드렸습니다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또 이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해가야 되나 갑갑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 2%도 빠지고 오늘 하여튼 백종원 기자와 함께 네. 재밌게 또 해보겠습니다. 요즘 네. 미국이 하여튼 뭐 마약 과의 전쟁을 네.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도 치고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뭐 마약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뜻인데 네. 뭐 사실은 펜타닐도 원래는 약으로 개발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이니 마약이니 이런 게 사실 뭐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뭐 펜타닐 이슈도 있고 해서 네. 약 이야기, 네. 약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배워보려고.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이건 아주 전문적인 책을 쓰신 정승규 약사님 모시고 약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약사님은 부산에서 맞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고.
네.
와, 그럼 KTX 타고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책으로 돈 좀 버셔서.
출연료를 좀.
출연료 많이 드려야 되겠네. 예.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원래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많이 봤어요.
예.
그 대학 때에 들어와서는 더 전문적인 책을 보게 되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세상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약 이야기도 좀 내가 훨씬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다.
예. 거기다가 전공을 좀 더해서.
맞습니다.
약은 원래 화학 기호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화학으로 된 그 분자가 약의 본질입니다.
예. 오늘은 화학 기호가 많이 나옵니까?
아, 아닙니다. 그 재밌고 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런 화학 기호는 최소한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들이 많던데 예. 하나씩 배워보죠. 뭐부터 배워보면 됩니까, 약사님?
이제 제약 산업이 좀 시작하게 된 그 계기라든가 시초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싶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고대나 중세나 그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었어요.
네.
동양에서도 이제 약하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약하면요?
예. 네. 기원전에 그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진시황이 뭐 그
불로초
맞아요. 불로초뿐만 아니라 불로초를 이제 그 멀리 사람을 보낼 정도면
예.
평소에 얼마나 약을 좋아했을까요?
뭐 현대로 치면 비타민 엄청 먹은 거죠. 뭐 맞고 막 이런 거지.
우리 제주도 가면 그 서복이라고 그
네.
진시황이 보낸 그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찾아오라고 보낸 서복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원전에 그 BC 3세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그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몸에 좋은 거 찾아와라.
맞습니다. 불로초만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거, 오래 사는 것을 먹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 먹었는데
예.
그 중에는 수은도 있었어요.
수은도 있었어요.
그거 안 좋은 거.
옛날에는 그거 치료도 하고 그랬거든. 수은으로.
그 수은이 그 유일하게 그 상온에서 금속인데 액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에 이 수은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을 거다. 약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은을 많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야.
수은 중독 이런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지만 진시황이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맞아요. 빨리 죽었죠.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과잉으로 그냥.
근데 그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나 중세만 하더라도 이런 미신적인 거.
예.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정말 몸에 좋을 거야. 그리고 이게 정말 약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독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막 알지도 못하는데 뭐 특히 뭐 모양이 뭐 이래서 약이 될 거야.
그런 것도 많죠.
성분이 뭐 아까 수은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물성이 특이하니까 약이 될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물개에 어떤 그런 그것을 하면 이제
정력에 좋다
해구신 해가지고 예, 그런 것도 많이
되게 직관적인 고양이를 먹으면 관절에 좋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의 어떤 의학 치료 개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종요법이라고 하죠.
네, 예. 네, 모양이 좋으니까 고양이는 저렇게 유연하니까 나도 좀 유연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 할 법은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달라졌던 어떤 16세기에 나타났던 이단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파라셀수스입니다.
네.
이 파라셀수스는 그 자기가 근대약학과 독성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보거든요.
네.
그 이 사람은 이제 그전만 하더라도 연금술이 이제 그 주된 어떤 화학, 지금은 화학이지만 어떤 그 의학 치료의 개념이었어요.
예, 예.
연금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연금술, 금
만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구리라든가 우리가 좀 싼 금속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그 수은도 들어갑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금으로 만들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서요. 금은 진짜 연금술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런 노력이 많았는데 아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예. 선언한 사람이 파라셀수스예요. 이 사람은 연금술의 목적은 금이 아닌 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금은 하지 말고 몸에 좋은 걸 만들자.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금은 이제 부자를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금술의 목적을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좀 당연한 얘기 같은데.
지금으로는 이제 그 어떤 이런 제약술이라든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어떤 방식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연금술이 발전이 되면서 근대 화학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약을 옛날에는 뭐 있는 걸로 그냥 먹는 거였는데 합성해서 약을 만들어 보자는 컨셉을 만들었다.
맞아. 그런 어떤 개념.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자연에 있는 것을 변화를 줘가지고 더 가치 있는 걸 만드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이 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약이 뭐냐고 하면
예.
그 당시에는 좀 약이 변변찮았어요.
예.
요즘은 약이 너무 많아서 문제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편이라든가 또 이 사람도 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은을 썼는데 이 당시에 수은을 쓴 목적은 특별했습니다.
정신병?
정신병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병이 이때 유행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이때 파라셀수스가 살았던 시기가 16세기 초반이 되는데요.
예.
이때 가장 그 유행했던 병이 매독입니다.
아, 맞아요. 매독 치료한다고 수은 통에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이제 그 발견하고 불과 몇 년 만에 유럽에 전반적인 이 성병이 퍼지게 되는데요.
예.
이 매독이 너무너무나 창궐해가지고 우리나라 중종 때죠. 우리나라도 16세기 한 초반에는 이 매독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조선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예, 예.
신기하네요.
그 옛날에 예. 그
외국인 몇 명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놈만 들어오면 믿는 거지 그냥
중국과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매독과 관련해서 수은을 쓸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렇죠.
그 많은 것 중에
예, 왜냐하면 좀 처음에 쓰게 되면 이게 독이 그 수은이 아주 독하거든요.
수은 자체가
예, 예. 그 독성도 있고 또 투여하게 되면 피부가 약간 좀 탱글탱글해진달까요? 특별한 어떤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예.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수은이
맞아요.
모양도 막 맨질맨질하고
맞아요. 보통 다른 약으로는 이것은 그 균이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로는 치료제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수은이 균을 죽이는 원래 역할도 하긴 합니까?
그 역할까지는 없죠.
그런
역할은
효과는
없어요. 사실 이것의 매독의 기원이 무엇이냐 뭐
예.
찾아가지고 보면 아직까지 설이긴 한데 아메리카에 있는 라마라는 설도 있습니다.
라마?
예. 아메리카에는 라마가
그 사람... 사슴 비슷한 그 라마요?
예.
그 사슴 낙타 비슷한
낙타 비슷한
좀 했는데 이제 뭐 다른 위에 등은 없고 거기서 이제 양털도 많고 털도 많고 이제 그 안데스 지역에
예.
어떤 그 물건을 운반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서 넘어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병은 이런 가축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동물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게 많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청균세죠. 청균세의 균 부분이 여기서 인스 공통 감염을 다루고요. 우리가 이제 겪었던 요 몇 년간 겪었던 이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예. 넘어왔던 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21세기에 나타났던 신종 감염병, 뭐 신종 플루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메르스도 낙타에서 넘어왔잖아요. 예. 이런 동물에서 넘어온 병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전염병으로 많이 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약간 잘 모르겠으면 뭔가 병균은 어쨌든 감염됐으면 예를 들면 독한 술에 담근다든가 뭐 그런 걸 알코올 같은 걸로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쓸 것 같은데
그래도
특이하네.
예전에는 술은. 이제 약초를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예. 먹어서 이제 치료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쓰게 됐는데 뭐 그때는 독성황도 없고 뭐 약리약도 없고 임상시험도 없기 때문에 뭐 되는 대로 써다가 뭔가 좀 효과가 있다 싶으면 남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죠.
네. 술이라고 하니까 댓글창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배운 게 술 손에 이렇게 술을 담궈도 취한다는 거예요. 술이 흡수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손에 담궈놔도 취한대.
알코올에 의해서.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대, 현대제약의 어떤 기초라고 본다면 이때를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1804년에 독일의 약사 제르티너가 아편에서 모르핀을 추출하게 됩니다.
아편하고 몰핀은 어떻게 다른 건데요?
아편은 이제 그 양귀비가 이제 그 꽃을 피우고 네, 이제 네. 지고 난 다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선 하얀 그 칼로 긁게 되면 하얀 유액이 나와요. 예. 유액을 말린 것이 아편입니다.
그건 이제 담배처럼 이렇게 피워서
그렇죠. 그 중국에 보면 아편굴 같은 데 보면 누워가지고 막 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거기에 있는 그 아편의 주된 성분이 모르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편 자체를 썼죠. 예. 사실 한방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자체를 가져와서 달이거나 탕약을 만들어서 먹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부터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는데 식물에 있는 유효한 성분 하나만 추출해가지고 써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액기스 같은 거예요?
액기스보다도 더 이제 조금 더 정밀한 거죠. 비싸긴 한데 그 식물의 유효 성분만 단일 성분만 딱 추출할 수 있는,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순도가 높아지죠. 예. 그리고 그 정성, 정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식물 안에는 뭐 수천 가지의 어떤 수백
다른
가지의
다른 물질들.
맞아요.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이 혼합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우리가 약효를 느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 10% 들었다, 20% 들었다. 그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약을 만들면 아주 유용을 하죠. 왜냐하면 식물 자체가 없어도 되니까요.
아, 그렇게 컨트롤하기 좋으라고?
컨트롤하기도 좋고 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약효를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물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같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단일 성분만 뽑아낸다면 이 성분의 그 화학적인 특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몰핀은 그래도 좀 쉽게 개발한 편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편에서 나온 거니까. 아편은 예전부터 많이 쓰던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근대 화학이 뭐 여러 가지 그 발달한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이슬람에 있는 그런 화학이 넘어와서 즉 산이라든가 알칼리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융합이 되어서 발전하면서 이렇게 추출하는 기술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순도를 높이는 작업.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르핀은 그렇게 그래서 모르핀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술할 때 쓰거나
맞아요.
뭐 아플 때 쓰거나. 그렇게
그런데
썼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약을 먹으면 왜 약효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지가 않나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뭐 타이레놀 먹고, 네. 뭐 혈압이 높으면 그 고혈압 약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예.
콜레스테롤 높으면 약 먹으면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당뇨 약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요.
네.
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이런 단일 성분에 의한 타겟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타겟을 공격한다는
예, 게 이게 조금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 그림에 보면 그 여기 있는 모르핀이라는 분자가 있잖아요. 상당히 네. 복잡하게 생겼죠. 아주 입체적인 분자입니다. 이 분자가 신경세포 안에 있는 그 뇌에 있죠.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막에 위치한 뮤오피오이드라는 리셉터, 즉 수용체에 닿기 때문에 약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원래는 뇌로 뭐가 잘 못 들어간다면서요.
맞아요.
BBB라고 하던가요?
잘 아시네요.
예. 뭐가 이렇게 막이 있어서 뇌에는 함부로 들어오지만 웬만한 건 다 거르는...
뇌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BBB라는 뇌 혈액 관문이 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막는데 이게 지질성, 즉 기름의 어떤 그 성질이 많아지면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한 부분을 딱 닫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전기 신호가 쭉쭉쭉 가가지고 뭔가 뭐 문이 열린다거나 닫힌다거나 뭐 그런 어떤 개념처럼 하나의 어떤 스위치를 딱 눌러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개발할 때는 이 타겟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 타겟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수용체도 될 수가 있고 또 효소, 만약에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어떤 효소를 공격하거든요.
예.
그 효소와 딱 결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몰핀은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뭘 하는 거니까 뇌를 약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증을 느끼는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증이란 것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밑에 예. 있는 어떤 우리가 통각 수용체가 있죠. 통각 수용체를 통해서 촉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즉 통각이라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
중간에 올라가는 여기 있는 신경세포에 있는 뮤 리셉터에 닿게 되면 이 감각이 이제 그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밑에는 수술하고 있는데 그게 뇌에서 느껴야 되는데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은 결국 뇌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의 것을 거의 마비시킨다고 보시면
신경을 무디게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뿐 아니라 온 몸에 있는 다 신경을 무디게 만드는
그렇죠. 모든 것이 감각이 뇌를 뇌를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를 향해서 올라가니까 술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술 많이 먹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
네. 그래서 모든 약들을 이제 개발할 때는 예전에는 무작위로 했죠. 모를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수천 가지 중에서 뭐 일단은 넣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예.
현대 이제 약학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리셉터라든가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은 효소가 될 수도 있고 수용체가 될 수가 있고 뭐 채널, 칼슘 채널 뭐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먼저 규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자를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 확률도 떨어지고요. 옛날처럼 했던 뭐 수천 가지, 뭐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을 만드는 그런 수고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럼 그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만들
그러니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체에 대해서 아주 세분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예.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생물학이라든가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체 내부의 어떤 세포 표면에 있는 조그만 그런 그 당사슬이라든가 수용체라든가 미세한 부분까지 이제 그 구조를 분자 차원에서 규명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정교한 약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별거 다 만들죠 뭐. 단백질을 시켜가지고 뭐.
맞아요.
만들기도 한다 그러고
그런 네. 바이오 약품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이제 이런 화학 의약품의 어떤 발전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그런 약품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제약 산업과 바이오 산업은 별개가 아니라 이런 이제 근대 뭐 한 19세기 초라고 한다면 이제 한 200년 좀 넘었잖아요.
예.
이런 산업들이 꾸준히 도전하고 실패하고 뭐 부작용 생기면 또 퇴출 당하고 약화 사고도 뭐 탈리도마이드처럼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그런 기형아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예.
기어코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더 나아갔던 산업이 바이오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이죠.
근데 오늘 아까 전에도 몰핀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몰핀이나 뭐 앞으로 그 마약 이런 약 얘기도 해주시겠으나 통증을 줄이는 게 약의 첫 번째 목표였겠죠? 예전부터?
그렇죠.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픈 걸 일단 없애줘.
그러니까
그런 인간, 약이 주로 개발된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 인간이 아프다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잖아요.
예.
일단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나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그 화학실험실도 없었고
예.
제약회사 공장도 없었어요. 그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식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네. 알칼로이드라고 합니다. 식물에서 만드는 어떤 유기합성 분자들을 이용한 것이 결국은 서양의 생략이고
예.
동양의 한방이 된 것이죠.
그 진짜 아편은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어마어마한 발견이네요.
맞습니다.
아편을 양귀비를 발견한 거네요.
지금의 그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원산지거든요.
예.
예, 그쪽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도.
예.
거기서 이제 원산지가 되어서 이제 그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한 그 조선시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이제 아편 같은 거 양귀비를 키웠죠.
키워가지고 감기 걸리면 그 입 따다가 다려 먹었다면서요.
맞아요.
옛날에는.
기침이 날 때는
예.
또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뭐 설사가 날 때. 가정상비약처럼 설사를 몸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우리 타이레놀 먹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그 제약시설 제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식물에서 만드는 이런 그 화학약 예. 화학성분을 이용한 것이 이제 그런 전통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19세기에 오면서 이런 추출하는 것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런 그 모르핀은 좀 특별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걸 오피오이드라고 하거든요.
오피오이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아편에서 오는 물질, 이런 자연에서 오는 물질의 그런 마약성 성분을 가진 것을 오피오이드라고 하는데
예.
이 수용체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용체가 뮤 수용체예요.
네.
이게 뮤 수용체는 여기 닿게 되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기쁨을 느끼고 그러니까 환희를 느끼고 그리고 중독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하면 여기 보면 호흡이 억제되는 그런 성질을 동시에 가진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고통을 줄여준다는 게 고통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막 좋게 만들어서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 아닐까요?
그렇죠.
막 기분이 좋다는 거잖아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딱 하나의 그 효과에 하나의 어떤 원하는 방식에 그를 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하나를 딱 눌렀더니 뭐 여러 가지 한 몇 가지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 분자를 바꾸고 바꿨어요. 중독성은 낮추고 진통 효과는 높이기 위해서.
예.
하지만 아직까지 수십 년에 걸쳤지만 이 중독성을 못 고친 이유가 이 뮤 수용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뇌에 있는 거예요? 뮤 수용체는?
맞습니다.
너무 좋았다.
모르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 펜타닐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펜타닐도.
네. 모르핀은 천연에서 가져온 거고 펜타닐은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좋을까요? 그게 통증을 없애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 통증만 없애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너무 아프지만 않으면 돼. 참을 만한 아픔 정도만 있으면 괜찮아.
네.
그 정도로 원했던 건데. 그게 막 좋은 걸로 되니까.
그렇죠.
그걸 막 찾아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거죠. 그 도파민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면 행복감을 느끼지만
예.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이제 극도의 어떤 쾌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계속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게 과도하게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서 아픔을 자동적으로 모르게 만드는 건지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몰핀의 원리가 아니면 통증이라는 걸 없애버리는 뭔가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증을 없애는 장치도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에는 이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약간 부작용이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인류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먹으면 매우 기분 좋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래도 이제 그 미국 남북전쟁이라든가 예. 또 큰 전쟁이 있을 때 이 모르핀은 아주 유용한 도구였죠. 왜냐하면 전쟁 중 수술한다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이것을 주사를 놓으면 빨리 통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런 그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양산이 되는 거죠.
그게 몰핀의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고 지금은 몰핀을 많이 안 쓰나요?
그 치료용으로는 그것을 뭐 쓰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워낙 예. 또 다른 약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펜타닐도 이제 의료용으로 개발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효과만 낼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도가 옛날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아, 몰핀은 생산비가 많이 드는 모양이네요. 그럼 앞편에서 추출해야 되니까
또 일단은 그 양귀비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일단 양귀비로 키워야 되니까
재배해야 되고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반해서 예. 이런 그 마약성 진통제 그 펜타닐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생산비도 저렴하죠.
화학 성분은 거의 몰핀이나 그 펜타닐이 비슷합니까?
거의 처음에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단순하게 한 것이 펜타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덩치는 크지만 분자의 크기의 덩치는 크지만 이것이 모두 다 이 뮤스용체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수용체에 닿게 디자인한 것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더 정제한 셈이군요. 사실상 그렇죠. 더 액기스로 뽑아서
그래서 이제 그 자연에서는 아이디를 얻어요. 이걸 자연에서 얻는 것을 천연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천연물에서는 이 분자 구조를 규명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고 예.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분자 구조를 바꿔가면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것이 예. 이 제약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제약산업하고 마약은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네. 완전 동전의 양면이네.
잘 쓰면 약이고 예. 못 쓰면 독이 됩니다.
잘 쓰면
그래서 뭐 잊을만 하면 사회면에 항상 뭐 무슨 약 잘못
뭐야 그 잘 때 뭐 프로포핀 뭐지
프로포폴
프로포폴 예. 맞고 그 우리 대장 내시경하고 무슨 내시경 할 때 맞는 거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하고 나오면 눈 잘 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기분 잘 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지정이 되었죠. 마약이라는 예. 것은 근데 이제 법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 외국에는 프로포폴이 이제 마약이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됐는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그 잘 쓰게 되면 굳이 뭐 제어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하면 마약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는데 어떤 사회, 어떤 집단에서는 이것을 남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마약이 되는 것입니다.
뭐 미국도 캘리포니아는 뭐 어디는 뭐 뭐 좀 허용해주고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아 네. 대마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마. 예. 주에마다 이제 대마를 허용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 달라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몰피는,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제약 산업은 이런 알칼라오이드를 추출하는 이런 산업보다는 염료 산업에서 특별하게 달라지게 돼요.
예. 염료요?
예. 1856년 영국의 윌리엄 퍼킨이라는 사람이 예. 모브를 발명합니다.
모브가 뭡니까? 모브.
모브가 이제 그 옷감의 염료예요.
예.
보라색 이 나타나는데 예. 이 보라색이라는 것이 인류가 얻기 힘든 색깔이었어요.
아, 그 전까지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이 보라색 입었다고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표현 중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Born in purple이라고 해서 예. 이제 보라색에서 태어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황족 출신, 황실의 출신이라는 것을 옷을 보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일단 좀 비싼 모양이네요.
맞아요.
그 색을 얻기 위해.
고대 로마의 황제 옷 보면 여기 보면 그 보라색으로 돼 있죠.
예.
그만큼 값비싸기 때문에 그 황제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왜 보라색 꽃은 잘 없나요? 보라색 꽃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 근데 이것을 옷감을 물들기 위해서는 예. 지중해 동쪽에서 나는 뿔고등이 있어요. 지중해 그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페니키아 쪽이죠. 예전에. 예. 그쪽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뿔 고등이 있는데,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면 그 아주 많은 뿔 고등을 가공을 하면 옷 한 벌을 이제 보라색으로 염색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천연에서 얻는 이 보라색은 아주 귀했죠.
아.
그런데 이 19세기에 이 퍼킨이 원래는 이 염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말라리아 치료제 퀴닌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때는 그 19세기 중반이잖아요. 영국의 어떤 제국주의가 팽창할 때거든요.
예.
이때의 그 전략 자원이 뭐냐고 하면 퀴닌인데요. 이 퀴닌은 원래 안데스 산맥에 있는 키나 나무의 추출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모르핀을 추출하다가 나중에는 안데스에 있는 이런 식물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그 성분 키닌을 추출하게 됐는데
예.
여기서 보다시피 이 분자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예.
입체적이에요. 이 당시 기술로는 분자량 계산만으로는 이런 물질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만들려고 도전을 하다가 부가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색깔의 염료가 모브라는 것입니다.
야, 저거하고 염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사실 그 제약 산업은 염료 산업이 없었으면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염료는 그냥 화합물이잖아요. 화합물.
맞아요. 예. 여기 보면 대표적인 염료가 아닐린이란 건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벤젠이 있고 벤젠에 보면 아미노기가 있어요. NH2라고 해서. 그러면 그 질소에는 론페어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고립 전자쌍이 있거든요.
예.
그럼 전자가 풍부한데 이 전자가 풍부한 것이 이런 방향 쪽이라고 하죠. 벤젠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친전자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벤젠에 있으면 이게 NH2가 있으면 첫 번째 있는 것을 오르토, 그 다음에 메타, 맨 밑에 있는 것을 파라라고 하는데 오르토하고 파라 쪽에서 여러 가지 아닐린끼리의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런지 몰랐죠.
예.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색깔이 나타났다. 보라색이네. 이거 옷감에 그 염색해서 팔면 돈을 많이 벌겠네.
예.
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분자에 의해서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이 산업이 결국은 이제 독일로 넘어가 가지고 라인강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약사님도 과학자는 과학자네. 화학기호 얘기 안 하시네. 결국은 얘기하시네. 그게 염료의 화학 구조물하고 약하고 좀 비슷했던, 우연히도 비슷했던 모양이네, 우연히도.
염료를 개발하려다 약으로 가기도 하고, 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라색이 나와서 뭐 염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퀴닌이라는 이런 특별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나온 부산물이었는데 예. 이것이 그 화학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여기서 나왔던 이제 거대 기업이 있죠.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그 보라색 염료 만들다가?
그렇죠. 바이엘은 원래 프리드리 바이엘이 이제 설립자인데요. 19세기 예. 후반에 이 사람 원래는 비단장수였어요.
비단장수 염색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아닐린이 나오는 원료가 아주 저렴했거든요.
예.
이 당시에 그 에너지원이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의 찌꺼기가 콜타르 아시죠?
네.
끈적끈적한 그런 콜타르에서 이제 아닐린이 대량으로 아주 값싸게 공급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화학 반응을 좀 시키다 보니까 뭐 보라색도 나오고 뭐 나중에는 뭐 빨간색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세계적인 화학 회사들이 이때 나와요. 바스프라든가
예.
뭐 헥스트라든가 바이엘이라든가 이런 예. 회사들이 나오면서 독일이 화학 강국이 됩니다.
옛날에는 다 페인트 회사들이었구나, 페인트.
뭐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엘이 하다 보니까 만들었던 약이 이런 아스피린과 이런 헤로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스피린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예.
염료를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시켰을 거잖아요.
예.
이 원료도 중요하지만 화학 반응 조건도 중요하거든요. 이 반응 조건을 뭐 온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촉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시약을 넣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분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염색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었더니 뭐 열이 떨어지네. 머리가 안 아프네 하는 진통제 개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 염료로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실시간 먹었더니 야 안 아프더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약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염료로 만들다가 그게 어 비슷하네 이거 하고 약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지?
그렇죠. 이게 이제 서양에는 이제 이게 버드나무 껍질 있죠. 원래 예. 열이 나고 머리 아프면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가지고 먹었거든요.
예.
그 여기 있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천연물 추출하다 보니까 살리신이 나왔어요. 살리신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먹으면 진통 효과는 좋아.
예.
근데 부작용이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을 먹으면?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분자 구조에서 아세틸레이션이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예.
이게 그 아스피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도 덜 아프고 뭐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지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염료 산업이 없었으면 이런 제약 산업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약간 경험은 있는 거네요. 아, 버들잎을 뭐 다려 먹으니까 열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좋더라.
있네. 뭐 이런 거는
민간 효과는 있었고.
맞아요.
미리 네.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인류의 어떤 지혜죠. 그 여러 가지 자연에서 얻었던 지혜.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되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예. 염료 산업하고 결합이 되었고 이것이 독일에서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그런 어떤 산업이 이제 실험실과 공장과 대학과 연계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의보감도 있었고 천연물에 대해서는 아주 대가였는데
그렇죠.
화학이 발달이 안 해서
아, 그렇죠.
제약이 발달이 안 해서
그런 어떤 동의보감 같은 그런 경험적으로 쌓였던 예. 것들을 이제 그 한방에 과학화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면 훨씬 그 발전이 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퍼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브, 펍키라는 사람이 모브를 발명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스피린이 됐다.
그렇죠. 이제 독일에서 이제 화학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 화학산업이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이 많으니까 고부가가치 상품인 이 제약산업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염색을 하는데 이제, 좋았지만 여러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약을 만들면 더 가치가 있네? 더 비싸게 팔 수 있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염료 만드는 거하고 약하고 천지 차이죠. 자연스럽게 비싼 거 파는 걸로 넘어가긴 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했던 사람이 이제 펠릭스 호프만이라고 바이엘에서 일했던 이 연구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약도 개발했지만 나쁜 약도 같이 개발했어요.
헤로인.
헤로인입니다. 마약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가 있죠.
헤로인은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도 저거는? 이것도 몰핀에서 시작해요.
몰핀에 이것도 파생된 약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리신을 아세틸레이션을 하면 아스피린이 되는데
예.
이것을 아세틸레이션을 두 번을 하게 되면 이런 헤로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 기침 감기약으로도 팔렸어요.
헤로인이라는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제 광고도 많이 했어요. 이거 먹으면 기침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아편을 먹으면 기침이 사라지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그런 걸로 약을 만들죠. 코데인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많이 만드는데 한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병원에 가면 이제 기침 나면 주는 어떤 빨간 물약 같은거나 알약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떤 바꾸다 보니까 이 헤로인 나왔는데. 네, 결국은 이 부작용이 너무 크게 되죠. 이게 헤로인은 마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감기약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중에는 마약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팔았겠죠.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지금처럼 좀 많이 치밀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바로 이제 어떤 허가 규제하는 기관들이 엄청 약했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뭐 FDA라든가 그 각국의 뭐 유럽의 EMA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규제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약효가 있다 싶으면 그냥 바로 팔고 또 좀 있으면 바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 가장 정점에 이런 것이 탈리도마이드죠.
탈리도마이드가 뭡니까?
1950년대 말에 독일에서 개발되었는데 입덧, 그 임산부들이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으라고 해서 효과가 좋다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형아가 태어났던 사상 인류 최악의 어떤 약화 사고가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이죠. 사실 지금의 어떤 그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좀 안 맞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어떤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되게 되면 아주 좀 특별한 이제 개념이 생기게 돼요. 파울 에를리라는 사람이 마법의 탄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법의 탄환은 또 뭡니까?
이것도 염료 산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즉 염료가 그 색깔을 이제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세균학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뭐 파스텔이라든가 독일의 로버트 코어를 통해서 세균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 부분만을 가지고 특별한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니까 이 부분만 염색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마법의 탄환. 그렇다면 이 세균만 공격하는 물질로 공격을 하면 그 세균만 죽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염색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죠. 왜냐하면 세균 눈에 보이잖아요. 그 뭐 현미경으로 본다거나 이런 눈에 그 생물체는 그냥 보면 상당히 투명하죠. 그런데 이게 염색을 하게 보면 참 잘 보입니다. 뭐 빨간색으로 보인다거나.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염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은 염색이 되고 특정한 부분은 염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부분만 염색이 되니까 이것이 몸에 안 좋은 세균이라고 한다면 세균만 염색을 시켜가지고 죽이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세균만 빨간색으로 칠해보자.
근데 염색만 해서 뭐가 되나요? 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마법의 탄환이라는 것은 오페라에서 나왔어요.
네.
예. 그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게 보면 뭐 악마의 힘을 빌려서 이제 내가 총을 쏘면 어떻게 하든지 뭐 맞추게 된다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SF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염색이 되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세균만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 보자라고 실행을 하게 된 것이죠.
총을 마법 총알처럼 딱 맞, 퓨용 해서 그냥 딱 맞히는 총알을 만들어 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직 블렛이라고 하죠. 이런 마법의 탄환이라는 개념을 파울 에를리가 제시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600, 606이라고 하죠. 606번째 딱 만들었더니 이제 매독을 치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럽을 지배했던 거의 뭐 1500년에 들어왔으면 예, 1900년에 됐으니까 매독, 400년 동안 매독에 지긋지긋했을 거잖아요. 거기서 매독 치료제가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타겟팅 한다는 개념이 그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어떤 그 타겟의 개념.
그전에는 아픈 걸 줄여줘. 뭐,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온몸에 작용하는 컨셉이었는데, 이 약을, 이 병을 치료하는 약. 그런 컨셉이 처음 나왔다, 매독으로.
그렇죠. 그 바탕이 이 염색 기술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됐어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제약 산업이 사실 얼마 안 돼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역사를 따져보면 뭐 조금 더 가갈 수는 있겠지만 근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약의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제 얼마 안 되고 사실 이것도 보면 비소가 들어 있거든요. 성분에.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약은 아니죠. 사실 매독은 페니실린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됐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약의 역사에서 좀 빠뜨릴 수는 없죠. 이런 이제 페니실린 개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예, 페니실린을 개발, 페니실린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페니실린? 모르겠습니다.
곰팡이밖에 생각 안 나요.
곰팡이.
뭐, 그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플레밍 하면, 뭐, 그런 실험실에서 이제 어떤 포자가 날라와가지고 뭐 푸른색 곰팡이가 생겨서 이제 페니실린이 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은 세 사람 페니실린과 플레밍과 플로리 그리고 체인 이 세 사람이 수상을 하게 돼요. 플레밍은 실제로 1928년에 실제로 한 발견했던 그 과정에서 연구가 중단이 되었고요.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 플로리와 체인이 그 연구한 논문을 창고에서 이런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됩니다.
만든 사람, 결국 만든 사람은 플로리 체인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플로리, 개발한 사람은 플레밍이고.
그 당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이라서 영국에서 영국어를 계속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플로리가 이 배양액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옥수수 배양액이라는 그 원료를 통해서 대규모로 배양을 해서 이 페니실린을 생산해서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파이자에서 만든 이 페니실린이 전장에 투입됩니다.
전장에 투입되는 게 중요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예전에는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특히 1차 세계대전 때마더라도 조금만 감염이 돼도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발을 잘라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상위 군인들이 참 많았는데 예. 이제 웬만한 상처로는 그 펠리시닌을 먹는다거나 주사를 맞아서 여기서 회복이 돼서 다시 전장에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페니실린이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얻기 힘들었느냐? 그 이유는 여기 분자 구조의 특징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예. 사실 약의 본질은 아까 분자라고 했잖아요. 예. 이 분자 구조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생리활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베타 락탄 구조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각형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구조가 이제 세균의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에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 세포벽을 만들지 못해서 세균이 터트려가지고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세포벽이 그 몸 안에 세포가 있으면 예. 세포벽이 좀 튼튼해야지 안에 핵이라든가
살아갈 수가 있죠.
살 건데 예. 이 세포벽이 터트려져 버리면 예. 안에 것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다 흩어져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제 죽게 돼 버리는 거죠, 세균이.
폭탄이네, 폭탄. 사실상 세포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이런 효과 때문에 매독균도 이제 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야, 근데 쟤는 어떻게 매독균만 찾아서 저렇게 폭탄을 터뜨렸을까요?
그만큼 이제 이 세균만 찾아가지고 죽이는 효과가 탁월했던 것이죠.
세균만 찾아서? 네. 다른 인간 세균은 안 건드리고.
맞습니다. 사람 세포는 놔두고 세균만 터뜨리기 때문에 조금 가량 복용해도 괜찮아요.
정원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에게 작용한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면 부작용은 예. 이렇게 있지만 예. 세균 세포병만 찾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상당히 안전한 것이죠.
야, 어마어마한 타겟팅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타겟 항암제를 만든 셈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할 때는 이런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타겟의 어떤 분자적인 특징 그리고 3차원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약물의 모양을 이제 바꿔보는 거죠. 뭐 예. 길게도 해보고 줄여도 보고 황을 넣어보고 넣기도 하고 질소를 넣기도 하고 산소를 넣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분자 구조를 바꿔서 약을 만듭니다.
페니실린이 진짜 엄청난 약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1959년에는 이런 이제 화학의 분자를 바꾸는 그런 기술들이 훨씬 많이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 네. 벨기에 출신의 폴 얀센이라는 사람이
얀센제약
맞아요. 이 펜타닐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개발한 게 펜타닐이래요?
맞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한 걸 개발했네.
이 사람은 현대 합성화약품 개발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뭐 그 아까 페니실린만 하더라도 약 하나만 개발해도 노벨상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80종 이상의 의약품을 출시하게 돼요.
와.
대단하죠. 진통제, 조현병 치료제, 기생충약, 항진균제, 뭐 우리가 설사날 때 먹는 지사제도 이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와.
되게 인류의 어떤 치료에 엄청 공헌한.
저걸 분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그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다 몰라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AI를 통해서 대충 이렇게 합성하면 어떤 기능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예상해서 한다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운 좋으면 하나 걸리고 운 나쁘면 하루 종일 뻘짓하다 집에 가고 그런 게 제약 개발이었다고 들었는데 저 아저씨는 어떻게 저렇게 개발을 많이 했을까? 그렇죠. 확률이 높은 개발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무인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나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알려진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변형해서
변형하는 방식으로 이런 약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펜타닐은 그러면 어떻게?
펜타닐은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좋은 약 많이 개발했는데 펜타닐까지 간 건?
그렇죠. 펜타닐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얀센이 이걸 개발하고요. 그 회사가 넘어갑니다. 존슨앤존슨이라고. 예. 세계적인 미국의 어떤 이런 기업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약을 개발해도 그 신약 그 새로운 분자를 개발해도 약이 되려고 하면 또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엄청난 돈 자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존슨은 존슨에게 넘기고 자기는 이제 실험실에서 얀센이라는 제약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핀의 분자 구조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여기서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뼈대 구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변형해 나온 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약이 이 펜타닐이고요.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의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펜타닐에 대한 수요는 없었죠. 없었는데 네.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수술도 많이 하고 특히 마취에서 심장을 수술하는 거 있죠. 심장을 네. 절개해가지고 수술하는 개심 수술이 있는데 이 펜타닐이 나오면서 이 개심 수술도 장시간에 걸쳐서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훨씬 용량이 고용량이 되면서.
용량은 그렇게 더 종교해질수록 용량은 작으면서도 예. 효과가 강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마취 효과가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펜타닐뿐만 아니라 카펜타닐도 개발했는데 네. 이것은 펜타닐보다 100배가 더 강해요. 이거는 이제 그 코끼리, 코뿔소 같이 저 큰 몸집이 큰 동물 있잖아요. 예. 그걸 마취하기 위한 마취총에 이 카펜타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작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를 들면 효과는 몰핀하고 똑같은데 몰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훨씬 더 압축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효과가 미량을 넣어도 괜찮다.
그렇죠.
그 몰핀을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네.
몰핀은 여러 가지 조금 그 원하지 않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쓰게 되면
기분 좋음.
예. 아주 좀 작은 용량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큰 거죠.
일단 싸다.
싸다.
그렇죠.
화학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수술을 할 때는 그 마취제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마취를 시키고 근육 이완을 젤을 써가지고 근육을 풀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펜타닐 같은 마약성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예. 실제로 수술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수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조금만 넣으면 부작용도 적은가요? 그 성분이 강한데 그러니까 사실 작아도 수술에 필요한 만큼의 마취는 일정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잠들어야 되고 아파서 깨면 안 되고 그런 일정 수준의 마취 성분 강도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펜타닐 100배가 높으니까 이론적으로 100분의 1만 넣으면 된다는 뜻인데 100분의 1만 넣으면 몰핀을 100을 넣는 것과 펜타닐을 100분의 1만 넣으면 작은 양을 넣으면 강도는 센데 작으면 몸에 부작용이 적을까요?
그렇죠. 잘 조절해서 정확하게만 쓰면 훨씬 부작용도 적어지게 되죠.
어쨌든 물질이 조금만 들어오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약물은 인체에서는 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안 좋죠.
차라리 독한 걸 조금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잘 쓰게만 되면 정말 좋지만 수술의 어떤 그 커다란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남용을 하거나 잘못 쓰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마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약이 만들어질 때는 다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요. 결국은 그것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사회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이 약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지금도 펜타닐을 수술할 때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 수술할 때 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트로 이 펜타닐이 들어가요.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오남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오남용은 이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거죠. 뭐 미국에 보면 뭐 좀비처럼 막 걸어다니고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원료를 보내면 그 멕시코에서 이런 펜타닐 합성을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펜타닐에 의해서 호흡이 마비되어서 죽게 되는 사태가 생겼고 그래서 1년에 미국에 한 거의 8만 명 같은 막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펜타닐 오피오이드에 의해서 약물 사고로 죽습니다.
그럼 뭐 주사 같은 건가요?
야 먹는 알약이 알약으로 먹잖아요.
예, 주로 이제 그 패치제로도 나오고요.
패치로도
나오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그 약물이 일정하게 방출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것을 네. DDS라고 해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루에 이 정도만 이제 들어가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방출되는 그런 패치를 써가지고 암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것을 쓰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선화 목적으로 나온 것인데 네. 이것을 이제 그 패치를 뜯어가지고 고용량을 먹고 이제 그 그러니까 아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분이 좋으니까 도파민을 예. 분비하기 위해서 먹다 보니까 과량을 쓰게 되고 그것이 호흡 중추를 억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 펜타닐 진짜 다 마약이 전부 다 약이었네요. 대체로 헤로인도 그렇고
맞습니다. 코카인도 원래는 그랬죠. 코카콜라에도 원래는 코카인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야 진짜 무섭네. 생각해 보면 오남용 그 마약하고 그냥 약에 진짜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이제 쓰이는 마약이 이제 히로뽕. 필로피논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마약으로
쓰이죠. 그게 이제 그 한방 성분 마항에서 추출한 그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예. 성분이 있어요. 이것을 화학 반응을 한 몇 단계만 거치면
히로뽕이 나와요.
히로뽕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데 요즘은 이런 신종 마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마약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제 많은 좀 그런 그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히로뽕을 많이?
히로뽕이
만들기가 동양은 히로뽕을 만들기가 편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마항이라는 것이 원래 동양에서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마항이 예. 원래는 이제 한방에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예요.
예.
뭐 기침을 없애주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예. 그런 약인데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술
예.
거기서 이제 원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합성을 몇 단계 거치면 됐고요. 원래 이 필로폰이 원래 개발됐던 곳이 일본입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 이 필로폰이거든요.
그것도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다이니폰 제약이라고.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감기약 용도로 만들다가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제 각성제로 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이니까 군수 물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밤새도록 공장을 돌려야 돼. 근데 이걸 먹으면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배도 안 고프고 그리고 이제
신비의 묘약이네.
전쟁에 나갔을 때 또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겁도 없어.
예, 총을 쏘고 막 앞에 있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겁도 없이 이제 뭐 거의 뭐 인간 병기처럼 싸우게 되는 거죠.
예.
심한 경우는 가미가제 특공대. 보면 이제 뭐 그 비행기가 있고 할 때 뭐 차 같은 거 딱 먹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예. 이제 충돌을 하잖아요.
예.
그 차에도 이제 이런 필로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히로뽕이랑 지금 필로폰이랑 같은 거죠?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필로폰인데 그걸 약간 뽀르꾸로 읽으면 히로뽕입니까?
맞습니다. 일본에서 됐는데 이제 전쟁이 예. 끝나니까 그 중독자가 많았고 부산에서 대만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부산에서 제조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지가 된 것이죠.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뭐 숙박업이라든가 유흥업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 우리나라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퍼진 이유가 됩니다.
그 필로폰은 지금은 약으로는 안 쓰여요?
필로폰은 쓰이지는 않는데 그 비슷한 예. 걸 가지고 각성 효과로는 써요. 즉 ADHD.
이런 예. 요즘 학생들이 많이 먹는다는 ADHD.
뭐 공부 잘하는 약,
예?
그 집중력을 높이고
예?
산만한 애들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약을 먹으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좀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필로폰 성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우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약간.
그렇죠. 예, 그 계열의 약을 암페타민류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메스암페타민류의 어떤 약들이 아직도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개발됐는데
예.
약의 어떤 본질은 분자이고 분자가 이제 타겟 우리 인체에 있는 그런 타겟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이제 분자를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효과 좋게 만드는 약들이 이런 제약 산업으로 이제 발전이 돼 있고 그것의 어떤 정점에 이런 약이 리피토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저해제가 이제 그 최고의 어떤 매출액을 찍으면서 이제 그 화학 합성에 꽃을 다 피웠고요. 네. 최근에 어떤 10년 정도의 시간은 이런 바이오 약품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자면 예. 이게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구역으로 일단 흡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예. 흡수가 잘 되기 위한 어떤 법칙이 1997년에야 알려지게 됩니다. 화이자의 연구원인 리핀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5법칙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5법칙이란 건 뭐냐고 하면 5의 배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약들의 대부분은 분자량이 500 이하.
네.
그리고 네. 이런 지질성이 로그 값으로 해가지고요. 지질성이 5 이하. 그리고 이건 기름과 기름
잘 섞여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물하고 가까워도 안 되고요.
예.
너무 기름하고 가까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왜냐하면 우리 혈액은 물로 돼 있으니까 일단 예. 녹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친수성 물에도 녹긴 녹아야 되는데
그렇죠. 친수성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막은 또 기름이거든요. 세포막은
예.
세포막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 침투하려고 하면
기름 성분이어야 돼.
맞아요.
아, 물이면 예. 튕겨 나가는구나.
그렇죠.
예.
아무리 그 좋은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 효과를 이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좋은 약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말씀은 먹는 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흡수가 어느 정도만 된다는 뜻이네요. 왜냐하면 물에도 녹아야 되니까 물에 녹아서 그 세포를 뚫고 들어가려면 일부만 들어가고 많이는 안 들어간다는 뜻이네.
그렇게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얼마나 쓰였는가,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그런 또 약학이 또 분야가 예. 또 따로 있어요.
예.
약동학이라고.
잘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뭐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고 하면 수소 결합에 주는 그 개수가 OH하고 NH가 있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 5개 이하. 그리고 수소 결합을 받는 것. 즉 산소라든가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풍부하니까 수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한 10개 이하 이 조건을 맞췄을 때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까지 알기 위해서 거의 한 200년이 걸렸어요.
그 마약도 예를 들면 통증만 줄여주고 문제는 통증만 줄여주는 대신 뭐 기분 좋거나 아니면 중독성이 있거나 그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는 남기고 그 대신 중독성이 없는 그런 진통제를 만들면 될 텐데
그걸
그런 건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수십 년간 해봤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뮤스 형체가 동시에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예. 뇌의 특징이죠. 그 수용체의 특징입니다.
통증을 없애려면 기분 좋음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독성도 따라오고 호흡 억제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펜타닐 호흡 억제는 왜 따라옵니까? 좋은 거 중독까지는 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호흡 그 호흡을 그래
호흡 중추 그러니까 예. 여기 뇌에 있는 그 뇌관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호흡을 관장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나중에 죽게 돼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계적으로 그냥 신경이 자동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걔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맞아요. 변연계라고 하죠. 이런 것이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리활동
네.
호흡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활동이잖아요. 이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네.
그리고 펜타닐은 이제 안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효과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그 독성을 나타내는 이 구간이 좁아요.
아까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뭐냐고 하면 아까는 이제 그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세포벽만 공격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뭐 한 두 배, 뭐 어때 세 배 먹는다고 해서 인체에 크게 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뭐 한 알 먹을 걸 두 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정량을 안 지켰댄다.
그렇죠. 근데 펜타닐은 치사량이 2mm거든요. 아주 작아요, 2mm면.
예.
근데 조금 효과를 보는 용량하고 마이크로에서 2mm까지의 구간이 좁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쓰지 않고 내가 뭐 그 마약처럼 써버리면 결국은
큰일 난다.
치명적인 효과.
거의 모든 진통제가 다 그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뭔가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특징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NSAID,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부프루펜이라든가 예. 이런 것은 그렇게까지 뭐 안정적이지
않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뭐 간에 좀 부담이야 뭐 이런 건 있어도.
맞아요.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간에 부담이 되고 뭐 이부프루펜 같은 경우는 심장이 부담이 된다. 그 정도지.
예.
뭐 그 우리가 하나 더 먹고 두 알, 세 알 먹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이게 치명적이죠. 타이레놀을 매달 먹고 술을 먹으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이나 이브로펜이나 이런 거는 중독성은 없잖아요. 중독성이 없는 진통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면 중독성이 없는 마약성이 아닌 진통제 수술에도 가능한 그런 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라마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효과는 참 좋은데 결국은 이런 마약성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아편을 기본으로 한 여기에 약들이 인체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활성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아편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갇혀 있는 거고. 그냥 아편에 그냥 큰 줄기의 계열이 있는 거군요, 아예.
맞습니다.
그 계열에서 우리는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네.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네. 아직까지 좀 뭐 뛰어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좋은가 보다. 아직도 그걸 대체할 만한 걸 개발을 못한 거면. 야, 요즘은 살 빼는 거 뭐 온갖 약이 다 나오고 그냥 타겟 탐제부터 해서 별게 다 나오던데 이걸 아직 못 만들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 대머리 치료제 같은 것도 아직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프로페시아 그리고 예. 이제 그 아보다트 해가지고요. 그게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남성형 탈모는 꽤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완전히 뭐 머리가 다 빠졌는데 나게 하기는 힘들어도
예.
천천히 후퇴가 되잖아요. 남자들은 M자로 예. 그럴 때 빨리 그 약을 먹으면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성기능에 좀 지장을 주지만 이것도 네. 확률적인 문제라서 한 3%에서 5% 정도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아, 다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아,
결국은 약이라는 것은 그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예.
어느 더 효과가 좋으면 쓰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아는 분이 그런 부작용에 불구하고 먹었어야 했다. 뒤늦게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그래도 약을 또 끊으면 또 원래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요.
원래대로?
그럼 또 머리가 아쉬운.
그러니까 초반에 초반부터 막았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추세는 이제 머리에 바르는 이제 예. 그 성분을 프로페시아 성분을 머리에 바르는 걸로 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좀 덜할 테니까
그렇죠. 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예. 머리에만 바르면
그래,
되니까
그런 거 좀 빨리빨리 개발하지 그럼 그게 뭐라고 개발을 못해 전 세계 그 탈모 인구가 이제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나라만 해도 천만 명 잡죠.
예. 정의선 회장도 뭐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그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보험 해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탈모, 야.
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약. 약과 관련돼서 전 궁금한 게 약국에서 이제 약 타고 일반 의약품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렇게 보고 내가 먹을 때, 물론 이제 약사, 약국 하시니까 약사 선생님들의 복약 지도를 받습니다만, 자기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약에 대해서 이게 무슨 성분이고 뭐 약간 기전은 어떻고 요즘 이렇게 찾아봐도 설명이 잘 된 데들이 많던데
요즘 뭐 AI가 있으니까요 웬만한 건 조금 약이름만 넣어도 웬만한 자료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좀 도움이 되죠 훨씬 그냥 그 복약 지도만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약이라는 것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내가 그 뭐 어쩌다 뭐 먹는 약이면 모르겠지만
예.
꾸준하게 먹는 약이 있잖아요.
예.
당뇨약이라든가 고지혈증 약이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 이름도 좀 알면 좋고요.
성분 이름 넣으면
그렇죠. 뭐 GPT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 약이 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버릇이 그거거든요. 약 맨날 성분을 챗GPT 같은 데 맨날 물어봐요. 예전에는 구글에서 맨날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면 그 약 설명이
전 재밌더군요, 희한하게.
아니, 좋은 그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내 몸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면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작용이 약간 불신이 생기고 맨날 진통제만 먹게 돼요, 결국. 야, 다 비슷해. 다 진통제야. 다 이브로펜만 먹으면 돼. 뭐 이렇게 되더군요. 어, 비슷한 이야기 성분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죠. 그래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브로펜은 또 피하는 게 더 낫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고. 알겠습니다. 야, 약이 제약 산업이 꽤 많이 온 것 같은데도 오늘 약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갈 길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의 문제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이슈는 이제 삶의 질. 얼마나 더 건강하고 젊고, 뭐 탈모도 마찬가지죠. 해피 드럭. 그러니까 이제 뭐 비아그라도 사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볼 수가 있고, 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 위곱이나 마혼자로 네. 가능하면 이제 그런 그 비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약이 진화하고 있죠.
아, 비만약은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 분야가 이런 비만. 그 원래는 당뇨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네. 이게 어디서 됐냐면 이제 아메리카 도마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아메리카에 있는 힐라몬스터라는 도마뱀이 있거든요. 네. 네. 이 도마뱀한테 물리면 이렇게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심한 경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
그런 거겠네.
찾아보니까 이제 무슨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당뇨가 떨어졌는데 이 당뇨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비만도 좋아지더라.
좋아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된 것이 요즘에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이야기. 아, 재밌네요. 역사 얘기하고 같이 들으니까. 마약의 기원은 결국 다 약이었구나. 이런 것도 배워보고.
그것도 재밌네요. 염료 산업하고 약의 맞지. 개발이 뭐 유럽에서 많이 기원은 네. 그런 데서 많이 기원했다.
그리고 제약사 좀 개발 좀 해라. 좀 그 부작용 적은 마약으로. 마약이 아니죠. 마약 성분이 없는 진통제로. 네. 좀 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자 정승규 약사님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